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아,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줄을 잘 서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산다. 정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줄을 정말 잘 서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난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쓰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쓰느냐 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당을 또 잘 만나야 되고 정말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걸 좀 실감나게 많이 느끼고 미국도 이번에 대선이 있죠. 11월에 공화당 또 민주당 서로 또 이렇게 뭐 하는데 하여튼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아, 그 줄을 좀 잘못 서가지고 옆줄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아이 내 줄은 참 이게 그냥 묶여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면 앞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혀 있어서 그 줄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선다는 것은 선택이죠. 줄을 선다는 건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줄을 설 때는 내 마음대로 서지만은 그 줄을 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된다. 예전에 뭐 그런 광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냉장고 LG 냉장고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또 어떤 광고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결혼입니다. 결혼, 그렇죠? 아, 정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한번 잘못 또 서게 되면, 이 줄을 잘못 서게 되면 평생 윈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서게 되면 평생 또 행복한 또 가정을 또 이렇게 꾸려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아, 우리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엄청난 선물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런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악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정하라. 그 마음에는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다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주시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난 2주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큰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흉년과 기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외적인 시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근데 오늘 13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시험이에요. 오히려 재산이 너무 풍부해지고, 오히려 먹을 것이, 양식이 너무 또 많아지고, 풍부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해지자 생긴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문제의 발단이 13장 2절과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13장에서 내적으로 생긴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먼저 보게 되면은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성하였더라. 은금이 풍성하였습니다. 가축도 풍부하고 말이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가축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금도 많고, 또 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졌는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가 물질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소유한 것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는데, 가진 것이 넉넉해지는데 참 행복해질 텐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문제가 생겨진 것일까? 이상합니다. 여지껏 아브라함과 롯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롯의 가정,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서로 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의 기준은 뭡니까? 양떼, 소떼, 뭐 낙타, 이런 가축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은,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먹고 또 자라면 또 새끼를 낳고 말이죠. 자꾸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늘어나죠. 정상대로라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소떼도 양떼도 낙타떼도 가축떼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이, 그놈들이 먹는 땅은 새끼를 칩니까? 동물들이 먹는 땅은 번식합니까? 나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땅은 뭐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늘 동물들이 먹일 풀과 물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물 때문에, 풀 때문에, 풀밭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갈등이 이제 증가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렸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었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았잖아요. 바로왕에게. 이 가정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과정,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는 물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의, 자기 조카 롯과의 대인관계가 깨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한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서로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내도하고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로 또 이혼도 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대인관계가 막 깨지고 어려워지게 되는데, 서로 고소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게 되고 그 관계를 깨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이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로 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이제 뭐 재정도 좀 풍부해지고, 또 이렇게 그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건물도 사게 되게 되면 항상 또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이민사회에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운 것은 잘못이 아니죠. 예, 그렇지. 있으면 좋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렇나? 어떻게 해요? 뭐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 예, 그 물질이 많은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기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고 재산 싸움이 생기게 되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래서 오늘 이 물질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여러분, 70년대 초에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했잖아요. 70년대, 60년대는 한국이.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그 부부가 말이죠.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전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한번 우리 마지막 이제 한번 해결을 좀,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배고픔의 문제.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있는 시골에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부부가 이제 아이들 몇을 데리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부인은 동대문 시장에서 땅콩 장사를 한 거예요. 땅콩. 이렇게 거리에다가 이렇게 땅콩수. 옛날엔 땅콩 참 많았죠, 거리에. 저도 카바이트 그 불 이렇게 켜놓고. 하여튼 땅콩 장사를 하고 남편은 이제 서울역에서 지게꾼을 했습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땅콩 장사를 해서 돈이 좀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땅콩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양품점을 차렸습니다. 양품점에서 이제 나중에는 화장품도 팔게 되고 옷도 팔게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손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지게꾼 그만두고 이제 부인을 도와서 같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게,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또 시간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유도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이 번 돈을 가지고 남편이 춤을 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돈 벌면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돈 벌면 가지고 나가서 남편이 탕진하고, 아, 참, 그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여자들과 춤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계속 있는 돈 갖다가 다 쓰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 부인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장사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일궜는데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밤에 남편이, 그 아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돈 벌어도 소용없다. 돈이 웬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탄절날 아이들을 재워놓고 불질러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얼마나 이게 큰 비극입니까? 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 왜 성경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물질 문제, 특별히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아브라함은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화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화목, 화평, 평화, 화목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물질의 관계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 화목을 선택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 나이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우선권을 너에게 줄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들었어. 너는 젊고 아직도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으니까는 모든 우선권을 내가 먼저 택해라. 그렇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권을 롯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 골육으로 나왔더라고요. 너는 친족이라는, 피를 나는 친족이라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 형제의 관계는 뭐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너 골육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평화, 화목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은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이,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겨낼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 형제의 의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에? 부부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자녀의 관계, 돈이면 제일이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가면 갈수록 세상이 참 이렇게 돈을 사는, 물질을 사랑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손해죠. 다 물질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물질의 관계보다 인간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니까 여간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친족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성찬식 때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이 아닙니까? 정말 골육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 저는 뭐 예수님의 피형이 뭐 O형이었는지 AB형이었는지 A형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같이 받아 마시고 살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다투지 말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부르심을 받고 한 성령으로 한 몸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평화하면 성장합니다. 교회당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은요, 교회당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평안하면 부흥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런 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교회당이 없어서 부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을 보다도 물질의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를 선택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의 신분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 본문이 어떤 암시하고 있는 그런 그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서로 싸웠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어요. 삼촌과 조카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같이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 말을 거기다가 끼워놨을까요? 예, 왜 하필 이 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과 조카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다 싸움 구경하고 집안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우리가 정말 갈등 속에서 싸우게 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안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안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연하고 싸울 때 불신자들이 구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집안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나 나나 한 고륙이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인 이민교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막 싸워가지고요. 전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폴리스들이 막 오게 되고 주일날 교인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서로 고발하고 또 법정에 가서 서로 싸웁니다. 법정에 싸우고 이게 또 신문에 또 대서 특기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여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안 싸움을 불구경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구제와 통일 민족을 책임진다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선교와 사랑을 말하면서 어느 날 또 교회가 이렇게 깨지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봐요. 또 이거를 남편과 아내들 이런 것들을 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양보를 자기 조카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남편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나가라. 나 안 간다.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 안 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보여줘. 그렇잖아요. 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삶과 생활로 나타나야 되죠.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 얼굴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 얼굴로는 좀 힘들겠는데요. 네, 여러분 전도지 구기지 마시고 빵긋빵긋 교회 오시면 뭐 목사하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도 자꾸 웃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요. 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야, 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구나.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돼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아, 나가 쫙 째려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저도 주눅이 들거든요. 이런. 그런 분은 안 보고 저는 설교합니다. 웃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에,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고 교회 오시면, 이런 연습부터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삶과 생활로 나타내야 돼.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뭐예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바로왕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가 어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로 어찌하여 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라. 예, 9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는 이런 양보의 절정,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리적인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부여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부여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인생 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서로 갈라지던 그 현장으로 가게 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화목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13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한다? 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절을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그랬죠. 이에 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뭘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뭘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롯이 뭐를 들었어요? 뭐를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롯이 뭘 들었어요? 뭘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조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조망했어요.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봤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조망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눈을 들었는데 그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눈을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었잖아요. 주어가 롯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눈을 들었다라는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아브라함과 롯의 이 동작을 기가 막히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14절 같이 한번 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믿습니까? 결국은 여기 이겁니다. 요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뻔한 결론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요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네 힘으로 살래? 이 질문이라고요. 롯은 누가 눈을 들었습니까? 내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물된 동상 같았다라고요. 주어가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엎드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차이예요, 사실은. 큰 차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드실래요? 아니면은 주께서 눈을 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죠.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진짜. 예, 여러분,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결국은, 바라보니까 소알 땅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그랬거든요. 눈을 들어 봤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기 직전이었죠. 기름진 들녘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부와 맑은 물과 푸른 초장과 애굽 동산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것은 보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후에 유황불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자취도 없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 롯의 결정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고요. 영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소돔상으로 갔지만은 결국 나올 때는요 한 푼도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잃어버리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한 푼도 없고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소돔성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굶어 죽어도 아무리 땅이 메마르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다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과 같았더라면 내가 먼저였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조카 먼저, 하나님 먼저.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앞세우는,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 이 나그네 땅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으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당대서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유한한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의 이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생에 있어서 누구나 위기는 다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기와 갈등을 맞이할 때마다 내 삶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천국인가 세상인가 신분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인가. 여러분 갈등이 올 때마다 이 갈등을 문제를 극복하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분이엘께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환경이 좋아집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를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등을 화평으로 또 자녀의 신분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하며 모든 갈등과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전화위복에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